안녕하세요. 우리 송태근 목사님 또 3.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든지 오늘 또 3일 동안 제가 만났던 주님 여러분들도 꼭 만나고 또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하는 주제가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나게 될 때 이 문제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1984년입니다. 4월 21일인가 저에게 있어서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고 3대째 목사입니다.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목사이신데 제가 군목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군목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입대했던 그 주간에 제가 아주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른쪽 다리 고관절이 골절이 되고 아주 심하게 골절이 되고 군인병원으로 후송을 갔는데 장애인이 될 거라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응급수술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날 수술 받기 전날 밤 거의 12시 밤 12시가 다 되는 시간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 봐도 제가 제대로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무슨 길도 없고 이제 꼼짝없이 이 군인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엉터리 같죠. 목사가 그 상황에서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났다는 것이 그만큼 저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없는 그 수술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세 번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응답을 받을 건지도 자신이 없었고 또 제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목사가 된 거죠.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성실하면 모범생이면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알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라는. 저에게는 아버지가 훨씬 더 하나님보다도 더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 하나님을 부르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속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애통함, 정말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도록 운 거예요. 참 비참한 마음이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나? 목사가 그런 갈등을 느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아실까? 과연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때 비로소 저에게 깨달아진 것이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자였나? 사람 보는 앞에서는 모범생이고 좋은 목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 보시는 앞에서는 얼마나 제가 가증한가? 그리고 사람 보지 않는 앞에서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 먼저 이런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이에요. 이제 날이 밝아오는 즈음에 그때까지도 울고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와 닿는 겁니다. 그전에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었고 수도 없이 설교했죠. 그런데 그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주님의 속죄의 십자가지 저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육체의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날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전했던 복음에 비로소 이제 저에게 들린 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미 용서받았다는 복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기도가 저도 참 내가 이런 기도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가 나온 것이 하나님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는, 고쳐달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두 다리 멀쩡한 것보다 장애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게 종 아니잖아요. 완전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종인데 종 되기에는 오히려 훨씬 더 낫겠더라고요. 장애인이 되면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겠어요? 오라는데 어디든지 아멘이죠. 나 같은 자도 오라는 데가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죠. 아, 종된 삶을 살기에는 이게 더 좋겠구나. 그리고는 엄청 울었어요.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그때 한마디만 들으면 좋겠다. 내 종아,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한 거죠. 목사로서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종이라 불러주시고 수고했다고 하시면.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 정말 말할 수 없이 또 울었어요. 그건 애통함의 눈물이기보다는 내가 아버지가 시켜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종이 되었다는 감격.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그날 바로 전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는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한 현실인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와닿고, 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메시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순간이죠. 그런 귀신 들린 여자였고 창녀였고 예수님 만나고 그는 정말 정결한 여인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던 그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건 더 큰 슬픔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누가 가져갔구나.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사실 첫 번째 만나십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누구를 찾느냐고 할 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으면서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실제로 영접했고 그리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현실이 아닙니다. 그 마리아가 두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눈이 뜨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은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현실이 돼요. 그리고 마리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달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났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 달려가는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사람, 하나님이 현실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눌려 살고 끊임없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서도 은밀한 죄의 종으로 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낙심하고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어느 선교사님 간증하실 때 나는 무능력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진짜 무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은 현실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배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은혜 체험도 했어요. 교회 생활도 꽤 오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 왜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만하면은 이제 삶이 바뀔만 한데, 그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성경도 많이 공부했고 그만큼 또 은혜 체험도 했으면 이제는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삶이 바뀌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놀라웠게 믿는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시죠. 그죠? 이 고백이 진짜 사실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 거, 또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욕심, 혈기, 끊임없는 죄성 그대로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떤 죄의 충동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에게는 혈기도 없고 교만한 마음도 없고 거짓됨도 없고 음란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성질도 없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기대하면 끊임없는 좌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거듭나도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혈기, 음란, 정욕이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난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삽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궁에 가서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현실이니까. 그에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게 다가오시나? 아, 그런 경험만 내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동행할 수 있다면 나도 변화될 텐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은 현실이 되게 돼 있어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현실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막연한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겠고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라, 주님을 볼 것이라. 세상은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이름도 부르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고는 싶은데, 근데 내게 있어서는 그게 아직까지 현실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그런 체험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찬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 그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떡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멘 하고 받으셨죠. 그리고 먹었잖아요.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셨잖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고 먹고 마셨잖아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무슨 과장이거나 비유거나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실제라면 분명히 주님은 내 몸이라, 내 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도 보겠죠. 그러나 그전에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뭘 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으면 못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확실히 믿고 살으라. 그러면서 떡을 주시며 몸이라고 그러시고 포도주를 주시며 잔이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먹었고 잔을 마셨는데 이제 나에게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신 분이라는 것,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성찬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성찬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셨어.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어요? 켄 가이어가 쓴 책에 보면 어느 소녀가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숲 끝자락에 살던 소녀인데 그 유럽에는 숲이 엄청나게 큽니다.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점점 더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결국 이 아이가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해가 졌는데도 집에 못 돌아와요. 그 부모와 가족들, 동네 사람들 그 밤 늦도록 숲을 헤매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울고 불고 숲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 밤을 그냥 지냅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침에 다시 날 밝으면 찾겠다고 돌아가요. 아버지는 딸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숲을 헤매고, 네, 새벽녘쯤에 바위 틈에 자고 있는 아이를 그 아버지가 발견해요. 어스름하게 어둠이 걷어지는데 그 바위에 딸이 거기에 자고 있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딸이 아버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깨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팍 쫓아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아빠, 내가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아빠를 불렀는 줄 알아?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그 딸이 아버지를 찾았던 것 충분히 우리가 다 알만하지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찾았겠어요. 그런데 또 그 아이가 몰랐던 것 하나는 아버지는 또 얼마나 그 딸을 찾았겠어요. 아마 딸보다 더 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만 주님을 찾는 줄 생각해요. 왜 나를 안 만나 주실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반응이 없으실까?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세요. 제가 1984년 그 4월 21일 광주 상무대 그 군인병원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크게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새벽에 제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찾으셨다는,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는데 내가 사실 주님께 반응 안 하고 살았었지,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은 어느 엄마 되는 분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참 마음이 저리더라고.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나의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겐 이대로 한숨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려놓은 기어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약사발은 땅바닥, 방바닥에 나 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셨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 끼요? 네한테 그놈이 애리고 기가 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겨?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부를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밥술을 떠넣으실 때마다 마치 주문이라도 외듯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애달파 말거라. 시상엔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는기요.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간장이 탔겄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건데.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도 나 모르시나 봐. 나 기억 안 하시나 봐. 내가 그냥 나만 막연하게 믿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그 자식 죽은 딸 입에다 억지로라도 밥을 먹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먹이시는, 오늘 새벽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우리는 어떤 때는요 말씀도 싫어요. 아, 말씀도 다 귀찮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 듣기도 싫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시는 일은 똑같으세요. 말씀을 또 먹이신 거예요. 왜? 말씀 외에는 우리 영혼이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말씀 양육도 받고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사명으로 불타고, 그리고 교회 청년부 회장도 했던 자매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육신의 죄에 빠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떠나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천국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제는 나는 가면 지옥밖에 갈 수 없구나, 이런 좌절에 빠졌어요. 옛날에 믿음 좋은 것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매가 제게 이렇게 메일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게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게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침몰하는 배와 같은 저의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도 잃어버려 기도하고 싶어도 울부짖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음이, 다시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중언부언 하는 그런 메일을 저에게 보냈어요. 참 이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좌절에 빠지고 죄책감에 무너지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절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말한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거가 이 자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매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자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자매가 쓴 메일에 나와 있어요. 그 자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끝까지 순종 못했다. 나는 육신의 열매를 내가 맺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이제는 생기지 않아서 너무 슬프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음이 마음 아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런 근심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근심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이 자매의 메일 속에서 저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그 심정 그대로를 느낄 수 있겠어요. 그 자매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며 얼마나 괴롭게 하며 얼마나 울부짖게 하며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게 하며, 그 성령의 역사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근심이에요. 세상 사람은 전혀 근심 안 하는 게 나는 근심이 돼요.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가 뭐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근심이에요. 내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게 왜 근심이 되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매가 메일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싶고 울부짖고 싶고 내게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런 근심, 갈망이 있나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매가 말합니다. 다시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주님이 부르시는데 지금. 그 자매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 기도하면 내가 주님께 남대 나갈 수 있을까요? 아, 주님이 안 불러주시는데 나가면 가도 되나요? 이러지만 아,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아셔야 돼요. 주님, 내 이름 아시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열망, 갈망, 기도가 다 주님의 역사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 쓰셨는데 제목이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제목이 일단 마음에 탁 제 마음에 뭔가를 강하게 이렇게 탁 치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하루입니다. 기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밤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 외에는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주님 품에 안긴 채 잠들고 싶은 밤입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문제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지를 모르죠. 그죠? 그 일기 속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이 지금 엄청난 좌절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오늘 주님 품에서 그렇게 잠들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요,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 목사님을 안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저 한번 안아주세요. 이런 소원이 누가 주신 거죠?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현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내가 눈이 뜨였냐 하는 겁니다. 그걸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임재를 나도 깨닫게 됐는 거예요. 나도 이제 바라보게 되었는가? 그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새벽에 여기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이 영상을 보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고 가나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간절함도 아니에요. 아니 간절함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부인할 수 있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크게 듣든 적게 듣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는 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그걸 몰랐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주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놀랍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는 새벽이 되기를, 그리고 그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죠. 그 찬송을 우리 부르실 텐데 가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으로. 어렵지 않아요. 곡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발급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